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바로 자르거나 이렇게 관계를 끊는 어떤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불순종한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기회를 주시는지 본문 앞에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이 왕으로 임명받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길갈에 내려가서 내가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진을 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유월절을 지킨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전에 잘못된 것들이 다 굴러갔고 새로운 은혜가 임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무엘을 사울이 잘 기다려야 되는데 잘 기다렸는가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이 길갈에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블레셋 군대에 관한 언급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와인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나름 이제 사울은 길갈에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 길갈에서 잘 지키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이 다 지나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13장 9절에 따르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9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7일 꽉 채우고 나서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순종했다라면 당신의 그 왕권이
그 후손까지 영원할 텐데 당신이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후손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왕 폐위 소식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울에게는 더는 기회가 없을까요? 13장 15절에 5절에 따르면 이 사무엘이 이 폐위 예고 소식을 전하고 나서 길갈을 떠나버립니다. 길갈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다시 온 셈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폐위 예고 소식을 전했던 이 사무엘이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기회이죠.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전하는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할 텐데 진멸할 텐데 너가 너 사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진멸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멸하라고 하죠. 그러자 사울이 순종해서 4절에 군대를 소집합니다. 몇만 명을 모으는가 무려 4절에 따르면 보병만 20만 명, 유다 사람이 만 명, 총 21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을 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잃을 뻔한 이 사울이 기회를 잘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사울이 상대해야 되는 이 아말렉은 만만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 잘 언급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온 의외의 강적이었고요. 그리고 21만 명을 동원해야 겨우 맞붙을 수 있는 그런 대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우 급하게 어떤 양식이나 군대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군사력도 없었죠. 급하게 출애굽을 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는 건가라는 원망을 하던 시점입니다. 7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 바로 그때 8절에 그 표현이 있죠. 그때 원망하고 힘이 없는 그때에 아말렉이 이들을 치는데 출애굽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말씀해 보면 이 아말렉이 이들을 어떻게 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광야 생활에서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뒤에 있는 자들, 약해서 떨어져 있는, 보통 이제 군대에서 행군할 때 지친 사람들이 뒤로 이렇게 밀려가잖아요. 그렇게 지쳐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을 몰래 쳤던,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자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고, 그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8절에 언급을 하죠. 바로 그러한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네, 한 번 더 또 앞으로 가볼까요? 다시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면 17장 16절에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해서 내가 대대로 이들을 멸하겠다,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아말렉이 나쁘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나쁩니다. 힘없고 지쳐있을 때 뒤에서 친 자들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신 분인데 왜 이 아말렉에 대해서만큼은 이토록 단호하고 세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가, 1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명령하는 거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남녀를 죽이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소아,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다니는 유아부, 유치부에 다니는 그 어린아이들, 잠모실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어다니는 그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죽이라,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나 아니면 손주를 둔 조부모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좀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족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죄 없는 아이까지, 물론 원죄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들도 죄가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성인에 비해서는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다 깡그리 죽이라고 하시는 건가?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그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또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군을 명령을 하시는데 가는 길에 에서의 땅을 밟습니다. 그 땅은 너희가 차지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 땅을 뺏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유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유산, 뭐 포션이라고 할 수 있죠.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 게 아니다, 놔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모압 족속의 땅에서도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압 족속의 땅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까 너희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9절에 암몬 족속의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뒷부분만 제가 볼게요.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줬으니까 너희들 손대지 말라고 하죠. 자, 그런데 2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종족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에 대해서는 전쟁을 해서 너희가 차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31절에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빼앗아서 너희의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34절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성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유아까지 다 진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에서 암몬 모압과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넘겨서 신명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 좀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내용 이해를 위해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 속과 아모리족 속과 가나안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히위족 속과 여부스족 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외에,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까이 있는 종족인데 그들 말고 멀리 사는 종족에 대해서는 먼저 화친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화친을 청하지 말고 화친 없이 곧바로 진멸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멀리 사는 가나안 외 족속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릅니다. 17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화친 없이 무조건 진멸. 그렇다면 왜 진멸해야 되는가? 18절에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려면 여기서 등장하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깡그리 멸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바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족을 헤렘, 진멸하라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을 진멸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멸한 그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진멸을 수행하는 자가 이스라엘이죠. 그 진멸 수행자가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사건에서 이 내용이 잘 언급되죠. 여리고는 가나안의 견고한 첫성이었습니다.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신명기 다음에 있죠.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다 바치고 다 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니라. 남녀노소, 나이 드신 분과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 온전히 바치지 않고 누가 그중 일부를 취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아간이 그중에 일부를 취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일부 취하자 어떻게 되죠? 결국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이후에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패배의 이유가 바로 아간의 온전히 진멸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간은 어떤 벌을 받는가?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대상은 아간입니다. 아간의 모든 소유와 가족까지. 25절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새번역 버전에 보면 아간의 가족들까지 다 진멸당했다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지 않자 본인이 진멸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진멸 현장 안에 들어가 있는 원리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가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가나안을 왜 진멸해야 되는가에 대한 언급입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왜 헤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할까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신명기 20장에서도 죄의 영향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성전신학 관점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전은 뭐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홀리 템플, 거룩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본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해야 되죠. 따라서 성전인 가나안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부족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고 그 진멸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헤렘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헤렘 당한다라고 경고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내부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해서만큼은 그토록 강하게 헤렘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은 외부 청결이 아니라 내부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을 깨끗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전 내부를 깨끗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땅에 대해서는 헤렘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그토록 단호하게 헤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청결이 아니라 내부 정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헤렘을 내부 정화가 아니라 외부 청결을 향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겠죠. 마치 우리가 절에 가서 봉헌사나 이런 데 가서 소리치거나 무례하게 구는 식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헤렘은 외부 청결이 아닌 내부 정화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 가나안의 헤렘은 내부 청결이라고 말씀했죠. 아말렉 역시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5장에서 분명하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죠. 이 아말렉 진멸에 관해서 박영선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의 네 번째 책인 언약을 위한 책,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강의 네 번째 책의 163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옮겨와 봤습니다. 아말렉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자 만난 족속이다. 만약 애굽 안에 있었으면 만나지 않았을 족속이다. 아말렉은 지리적으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어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곳에서 만난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소리는 애굽 안에 있었더라면 못 들었을 이야기이다. 우리에게 아말렉을 치고 진멸하라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사는 자답게 살라는 이야기이다. 조금 영해를 해보겠다. 이안 토마스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보면 출애굽 사건이 갖는 구원의 상징을 잘 이야기한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결국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은 너희를 애굽에 놔두지 않고 끌어내서 가나안에 넣겠다는 표현이다. 출애굽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출애굽 사건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아말렉은 어디서 만나는가? 내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을 때에는 아말렉을 만날 일이 없다. 애굽 안에 있으면 아말렉을 만날 일이 없다. 그러나 애굽을 벗어나면 처음 만나는 것이 아말렉이다. 즉 자기 육체이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의 본성을 상징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지 물리적인 형체인 우리의 몸을 말하지 않는다. 맨 처음 만나는 적은 우리의 육체이다.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을 또 의미하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애굽에서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만나지 못하는 족속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구원 이후에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죄의 욕망에 대해서 진멸하라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식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이지 외부 세력이나 타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욕망을 헤렘하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을 보지 않고 타인을, 타자를 적으로 규정해서 악마화하면 잘못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말렉 진멸은 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과 육의 투쟁을 상징한다. 이 내용을 신약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 그리고 3장 1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고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표현입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를 말합니다. 아직 성령이 없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고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신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욕망에 사로잡힌, 물론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니지만 죄된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헬라어나 영어 성경 다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3장 1절에 따르면 신령한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자기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을 헤렘해야 되지. 그래서 그렇게 헤렘함으로써 신령한 자로 나아가야 되지.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들을 헤렘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렘해라고 했을 때는 외부를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어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상징하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죄된 욕망에 대해서 단호하게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안타깝게도 이 일에 사울 왕이 실패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지만 완전히 진멸하지 않죠. 15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죠. 그러자 어떻게 되죠? 아간처럼 본인이 헤렘당한 겁니다. 즉 왕권에서 내려온 거죠. 15장 사건이 바로 사울 왕이 왕위에서 폐위당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으로 한번 맺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나가고 있는데 누가 앞에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까 당연히 여호수아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성 패배 전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될 것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을 때 외부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있고 가나안만 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온전히 헤렘할 것을 헤렘하지 않을 때 그 이스라엘을 헤렘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살펴볼 때도 이 부분이 잘 드러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적들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정복 후에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정복 후에 적은 대부분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외부의 적은 피하식별이 쉽죠. 가나안 그 겉에 보이는 외향적인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그 이후에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던 죄된 요소를 닮아서 내부의 가나안 족속을 들어왔을 때에는 그 피하식별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의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차적으로 신자와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지 않고 외부를 향해서 헤렘의 잣대를 들이밀면 안 됩니다. 자칫 타자를 악마화하여서 그들을 적으로 만들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외부의 구조학이나 타락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요소, 그 요소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90년대 우리 교회의 표어가 너나 잘하세요였다라는 그런 뭐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전설로만 듣던 얘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했던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입니다. 오늘은 타인과 외부를 향해 잣대를 들이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아말렉, 죄된 욕망 그것들을 헤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타인과 외부가 변하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냥 방치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그것들을 바라보자라는 권면입니다. 마땅히 진멸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 안에도 그 아말렉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늘 타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먼저 돌아보라라고 저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안에 헤렘해야 될 것을 온전히 헤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그것들을 인식하고 은혜를 구하며 그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타인을 먼저 정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들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